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중 식구 여러분. 마중을 진행하는 유진 목사입니다. 오늘 주옥하 집사님, 사라 자매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옥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사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봄이 가까이 와 있는 계절인데요. 여러분 모두의 삶의 순간에도 현장에도 봄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명이 이렇게 시작되는 그 초록 연두 색깔, 이렇게 나무 가지마다 오랫동안 정말 딱딱한 갈색 가지만 있다가 초록색 그 새 잎이 나오는 걸 보면 너무 정말 경이롭고 아름다운데 네. 우리의 삶에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잎사귀처럼 꽃잎처럼 그렇게 나오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상 1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고 왕정체제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촉구하는 고별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를 한다는 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네. 장면인데 이런 설교를 들으면 되게 마음이 뭉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무엘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이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엘은 왕정이 시작되면서 사사로서의 역할을 마무리했잖아요. 마지막 사사가 된 거죠.
아,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사무엘이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전했을까 참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2장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며 사사시대라고 불리는 한 시대를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신앙적 책임을 강조하는 중요한 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무엘이 강조하고 싶었던 마지막 조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라 자매님이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 읽어주세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고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에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말합니다. 늙어서 머리가 휘어졌다며 자신의 노쇠함을 언급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왕정체제로의 전환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알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도자로서의 자신의 책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자신의 사역을 공적으로 검증받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동안 부패하거나 불공정하게 행동하지 않았느냐고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그의 정직함과 공의로운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청렴함을 직접 증명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오늘날에도 신앙의 지도자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떳떳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탐욕이 참 만연한 시대에서 청렴하고 결백한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정말 큰 복인 것 같습니다.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많은 분들이 영향을 끼치셨을 텐데 그런 지도자, 선생님, 어른을 만나는 경험이 있으셨나요? 나에게 그런 존재가 있다면 어떤 분이셨는지, 나는 왜 그분이 잊혀지지 않는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떤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데요. 물론 여러분이 계셨지만 누군가가 헌금을 가져오면은 그 바로 앞에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열어보지도 않고 목사님은 그냥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정말 쌓아주지 두지 않으시고 거저 받은 것을 그대로 거저 나누어 주시는 모습을 보는데 그 모습이 정말 저에게는 정말 청렴 결백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이렇게 삶으로 고백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았고요. 그분이 노후에는 많이 편찮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기셨던 것처럼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주님께 순종하고 걸어가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 소중한 장면으로 남아있습니다.
네. 우리 사라 자매님 혹시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에게도 이제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제가 이제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올바른 신앙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통화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신앙 가치관을 가질 수 있게끔 세워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기억할 만한 분이 계신 게 너무 감사하네요.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도 청렴한 목사님이 없어 이러면 너무 슬플 것 같은데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 삶도 누군가에게 그런 어른으로 기록되고 기억되도록 바르고 적절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사무엘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결코 백성들의 재산을 착취하거나 불의하게 판결하지 않았음을 증언하게 합니다. 사무엘의 이 질문은 백성들로 하여금 사무엘의 지도력을 직접 평가하게 합니다. 그가 흠없는 지도자였음을 공적으로 확인받는 역할을 하지요. 복음의 공공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공적으로 평가받아야 된다는 사실이 교회 안에서는 되게 조금 어려운 순간들, 상황들이 많이 있었고
네.
그래서 그런 공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는 어떤 교회 안에서의 문제들을 공적으로 처리하지 않아서 많은 문제가 사실은 남쪽의 교회들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무엘이 직접 회중들이 사무엘을 평가하게 자신을 내어놓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좀 필요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공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는 은밀한 것도 있지만 물론 정말 비공개되어야 하는 것도 있지만 공적으로도 세상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 사무엘의 태도를 통해서 좀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사무엘을 변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지도자와 백성과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도자와 백성 사이의 신뢰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신뢰를 반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지도자와의 관계에서도 드러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제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바른 관계가 세워진다는 것을 여러 번 느껴왔습니다. 제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순종을 설교할 때 제일 부끄럽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사실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배워온 것 같습니다. 오카 집사님,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16절 읽어주시겠어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아방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네, 감사합니다. 사무엘은 애굽에서의 출애굽 사건과 여호수아 시대의 역사를 상기시키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구원해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내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고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림으로 라는 표현이 반복되는데요. 이는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냅니다. 그들은 외적인 위기를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해결책에 의존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이 계속 반복적이었다는 점이 많이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는데도 또 계속 넘어졌잖아요.
맞습니다. 실수가 반복되면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고 하지요.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반복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참 신실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끊임없는 배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고 구원하셨음을 강조하며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네, 사무엘은 왕정이 시작되었어도 이스라엘 백성과 왕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네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하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듣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강력한 권고입니다.
네, 사무엘은 왕정이 시작되더라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죠.
네, 그 사실은 이스라엘이 시작할 때부터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종말의 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역사에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 하나님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선거의 결과로 뽑힌 지도자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넘어서서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또 우리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지도자의 자리에 또는 책임을 맡은 자리에 있는 이들이 반드시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순종해야 하고요. 이것이 우리나라 또는 북조선 또 전 세계 모든 나라, 우리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책임이 백성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책임의 무게를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죠. 네. 우리가 반드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 네. 같습니다. 세계가 전쟁과 무질서로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만도 여러 군데이지요. 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책임을 지고 백성들을 지키고 다스려야 하는 책임을 진 지도자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카 집사님 사무엘상 12장 17절에서 22절을 읽어주세요.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진심이 느껴지네. 우리 집사님께서 그렇게 읽어주신 것 같아요. 사무엘은 백성들이 수학기 동안에 비와 천둥을 경험하여 이 하나님의 권위를 체험하게 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권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시켜주는 기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자연 현상을 통해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점이 놀랍습니다.
맞습니다. 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다시 각인시켜 주시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했었고 이렇게 자연 현상을 통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권세를 보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자주 발견되는 장면이지요. 신약에 나오신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다,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렇게 자연현상들을 다스리심을 통해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경우 큰 재앙이 임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고 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사랑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순종하여 돌이키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키시고 함께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잘못해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이 우리를 너무나 안심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든 잘못 섬기든 죄를 범하든 또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율법을 잘 수호하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일관적이고 신실하고 한결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를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정신을 나게 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의 마지막 편지 같은 설교였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들으셨는지 혹시 나눠주시겠어요?
저는 사무엘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분이구나.
네.
그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잘 알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과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악행을 행하여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도 알고 그렇지만 사무엘에게서 느껴지는 거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죄에서 그렇죠. 돌이켜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알고 순종해 드려라. 이런 간절한 부탁 같은 그런 마음으로 받아졌습니다.
네. 우리 사라 자매님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죄로 인해서 결국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네.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그 잘못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너희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그 위로의 말씀을 사무엘이 하는 이제 백성들에게 하는 것을 들으면서 때로는 잘못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조금 서툴 수 있지만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또다시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서툴어도 괜찮아요. 멋있고 잘 포장된 모습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네. 우리의 서툼과 연약함과 두려움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무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쉐마라고 하는 듣는다라는
네.
단어가 사무엘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는 한나의 기도, 불임 아이를 네. 갖지 못하는 한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거나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장면이 없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속이고
모세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바위를 두 번 치고 다윗도 우리가 너무 알다시피 네. 그 죄를 지었던 그런데 사무엘 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거나 듣지 않았던 장면이 하나도 없는 굉장히 몇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니엘이 있고요.
네.
또 구약에서 또 누가 있지?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없는 계속해서 경청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선포한 선지자로 우리에게 사사로 서 있습니다. 사무엘 같은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정말요?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울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죠. 나중에는
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살펴보게 될 텐데 그래서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이스라엘에게 하면서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겨보니 이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이분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이 권위 있는 사사의 마지막 설교를 오늘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을 네. 끝까지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선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옥가 집사님, 사라 자매님, 이 사무엘의 말씀대로 우리 마중 식구들 걸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의 그 마지막 설교를 들으면서 사무엘의 출생을 간절히 술취하다고 여겨질 만큼 간절히 기도하였던 한나의 모습이 함께 그려졌습니다. 그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얻은 아들 사무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라는 그 사무엘이라는 이름으로 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무엘의 하나님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히 백성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이 마지막 설교 그 뒤에 한나의 모습이 참으로 그려졌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참 사랑했구나 생각했는데 오늘 사무엘이 유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에게 간절히 전하는 모습에서 어머니 한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끝까지 순종하며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게 하여 주고 싶은 그 마음이 함께 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한나처럼 사무엘과 같은 자녀들을 잘 기를 수 있는 저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간절하고 순절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서 저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저희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러나 순종하여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우리들의 왕이 누구신지를 보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을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모십니다. 소망 없는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어두움에 헤맬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주님이 우리의 왕이실 때만 우리에게 해답이 되고 우리의 길이 열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임재하여 주세요.
아멘.
예,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시고 하나님을 경청하는 청렴한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민족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지도자가 우리 민족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자기가 져야 할 책임을 정확하게 지고 민족이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 그런 지도자가 남조선과 북조선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하나님 침묵을 따라 걸어가는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북조선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또 함께 하신 분들 계시죠?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미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두 자매님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우리 순이 자매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좀 힘든 한 주를 보냈는데요.
아, 왜? 무슨 일 있었어요?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땄는데 좀 네. 힘들게 따서 기억에 남는 한 주가 아닐까라는 아,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땄으니까 다행이네요.
네.
미소자민은 어떻게 지냈나요?
저는 지난주부터 운동을 시작했어요.
아, 네.
네. 가서 뭐 좀 뛰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운동 좀 많이 하다 왔습니다.
네, 어쩐지 오늘 좀 건강해 보이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또 각자의 삶을 살다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최선을 다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바리새인이 주관하는 잔치에 참여하였던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시는지 시험하기 위해 수종병 걸린 환자를 데려다 놓고 예수님을 초청했었어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면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면서 문제 삼으려고 했던 거고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었죠?
율법에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없었고 자기들이 임의로 만들어 놓은 장로의 전통에만 있는 규례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셨다고 하는 건 성립되지 않았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에 대해 참교육을 받게 되었었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과 교만함을 깨뜨리시는 작업을 이어가셨습니다.
네, 저는 잔치 자리에서 높은 자리가 아닌 낮은 자리로 가서 앉는 게 지혜로운 것이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단순히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십자가를 향한 길을 설명하기 위한 거라는 게 새롭게 다가왔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요. 자기 자신이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주인이 직접 높여주는 게 진짜 높임을 받은 거라고 하시면서 그러기 위해 낮은 자리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네, 우리 두 분 다 너무 훌륭하십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듣고 곱씹으면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해요.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자기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살 수밖에 없거든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슴 깊이 새기면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어떤 말씀이 전해질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자,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누가복음 14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자, 오늘 말씀도 잔치집에 있었던 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앞서 세상의 유력한 자들이 아닌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처럼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하면서 소리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고 소리치는 건가요?
자, 우리가 앞서 몇 번 나눴던 이야기인데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누구와 식사하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목사님. 그래서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이 아니면 절대 함께 식사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같은 유대인끼리만 식사하려고 하는 이 문화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에서 비롯된 거였어요.
선민의식과 함께 식사하는 것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건 한 형제요,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처럼 잘 지내보자가 아니라 진짜 한 가족이요 형제이며 이렇게 함께 식사하는 자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함께 식사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혈통을 중요시하는 이들이 한 가족으로서 이방인들을 포함시킬 수 있었을까요?
안 그래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데 절대 포함시키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 식사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고 그 자격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이냐 아니냐, 누구의 혈통을 통해 태어났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지독한 오만과 편견에 붙잡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정말 지독한 오만과 편견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지독한 오만과 편견 속에 진행되는 유대인들의 식사 자리에 참여하셔서 높은 자리가 아닌 낮은 자리에 앉으라,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셨고, 자, 그렇게 했을 때 함께 있던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불편해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없고 또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불편했고, 또 그러기에 그중 하나가 예수님 들으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결국 이 말의 의미는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유대인들은 복되다, 유대인만 복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들으라고 대놓고 소리친 거군요.
네, 맞아요. 하지만 그러한 소리에 굴복당할 예수님이 아니시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자, 말씀을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고 있죠. 자, 주인은 잔칫날이 다가와서 종들을 보내 사람들을 불러오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게 있는데 17절 말씀에서 그 청하였던 자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지금 종들이 찾아가는 사람들은 이전에 이미 초청장을 받았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종들이 처음으로 초청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초청장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날짜가 되었으니 바로 참석하시면 된다고 두 번째로 초청하러 갔다는 이야기인 거죠?
네, 맞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중요한 행사나 잔치가 열리게 되면 먼저 초청장을 보내서 누가 참석할 수 있는지 명단을 확보하고 참석할 사람들의 수에 따라서 알맞은 음식의 양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럼 종들이 찾아갔던 사람들은 이전에 잔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들이겠네요.
네, 맞아요. 첫 번째 초청에서 앞으로 잔치가 열리면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초청받았던 사람들의 반응이 뭔가 좀 이상해요.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마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이미 오기로 약속했던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냈는데 하나같이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주인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들은 하나같이 초청을 사양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초청에 응하겠다라고 대답했다가 나중에 가서 다시 거절하는 건 상대방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무례한 행동이었어요. 특히나 초청받았던 사람들의 이유를 보면 어떤가요?
제대로 된 이유가 아닌 것 같아요. 밭을 샀다고 또 소를 사서 시험해야 한다고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핑계를 대면서 초청한 주인을 무시하는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주인의 초청을 거부하는 이들을 유대인에 빗대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자기들의 말대로 유대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초청받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었고 그저 내 밭을 어떻게 관리해서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산 소는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어떻게 내 가족과 내 가문을 부흥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 땅의 일에만 집착하면서 정작 하나님 나라 잔치에는 참여할 마음이 없는 그런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비유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바로 이해가 되네요.
네, 그렇죠. 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초청을 거절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주인은 크게 분노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자, 집주인이 노했다, 분노했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러고 나서 주인은 어떤 명령을 내렸나요?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주인은 누구에게도 초청받지 못할 만한 자들,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데려와서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주인의 명령을 가만히 살펴보면 뭔가 앞에서 나누었던 말씀과 좀 연관성이 보이지 않나요?
네,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저번 주에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를 향해 가라고 말씀하실 때도 낮은 자리가 연약한 자들이 있는 자리라고 하시지 않았었나요?
네, 맞아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갚을 능력이 없는 이들을 초청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13장의 겨자씨와 누룩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살펴볼 때도 동일한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네, 기억나요. 겨자씨는 땅에 심기면 심겼는지 안 심겼는지 모를 정도로 작지만 그게 자라나게 되면 새들이나 날아와 쉴 수 있는 나무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누룩도 같은 의미라고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적은 누룩이 반죽에 섞이면 아무런 티도 나지 않지만 이 적은 누룩이 많은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작은 자들을 통해 확장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시간이 두 주나 지났는데도 두 분 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을 봐도 알겠지만 결국 예수님께서는 계속 동일한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계세요. 처음 유대인들을 향한 초청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했고 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아닌 연약한 자들, 굶주린 자들, 병든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천국을 선물하실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말씀이 계속 연결되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네요.
네, 그렇죠. 계속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자, 말씀에서처럼 유대인들이 초청에 거부했기 때문에 또 다른 이들에게 연약한 이들에게도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렇다고 아무나 참석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아무나 참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자, 이건 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자,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자, 여기에서는 잔치를 주관하는 주인이 임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대 중동에서 잔치를 진행할 때 처음에는 손님들끼리 먼저 자리를 잡고 앉아서 식사를 즐기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잔치가 점점 더 무르익게 되었을 때 잔치의 주최자가 나와서 손님들에게 인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관례에 따라서 잔치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주인이 찾아왔는데 그때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어떤 사람이라고 하고 있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왕이 조용히 묻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자, 그랬더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나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에 왕은 분노하며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런데 목사님, 궁금한 것이 있는데 지금 여기 초청된 사람들은 갑자기 초청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고요. 그러니 예복을 준비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복을 입지 않은 걸로 인해 내쫓김을 당하게 되니 조금 억울할 것도 같아요.
네, 이건 당시 유대인들의 잔치 풍습을 이해하면 바로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잔치에서 입고 있는 이 예복은 손님들이 준비해서 입고 온 옷이 아니에요. 고대 이스라엘 왕궁에서는 왕궁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입혀주는 예복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복을 담당하는 관리가 따로 있을 정도였고요.
그럼 초청받은 사람이 왕이 준비해준 옷을 입지 않았던 거군요.
네, 맞아요. 분명 왕국에 들어와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왕이 정해준 예복을 입고 잔치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왔어야 하는데 이 사람은 왕궁에 들어오면서도 자기의 방법, 자기의 생각, 자기의 옷을 고집하면서 왕이 준비한 예복을 거부했던 거예요. 이 또한 잔치를 주관하는 왕을 무시하는 행동이었고요.
그래서 자격이 주어졌다고 해서 아무나 참석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신 거군요.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은 누구나 받았지만 그 안에서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적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여기에서 예복이 의미하는 것은 뭔가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줬는데 예복과 관련된 말씀 한번 찾아서 우리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것은 곧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혹시 세례에 담겨있는 의미를 알고 계시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가 들어있나요?
세례는 죽음과 생명의 전환점을 나타내는 그러한 성례예요.
죽음과 생명의 전환점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세례를 진행하는 방식을 생각해보면 먼저 세례받는 사람이 물속에 완전히 잠기게 됩니다. 이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이전에 내 뜻과 내 욕망, 내 욕심을 따라 살면서 수많은 죄를 저질렀던 죄인 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물속에서 나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부활을 의미하는 거 아닐까요?
네, 맞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이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을 상징해요. 결국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례에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네. 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고 새로운 존재가 된 이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 이어지는 누가복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25절을 보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아마 이들 중에는 잔치 자리에 늦게 초청받았던 이들, 연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를 따라 나선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이에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기 위해서는 결사의 각오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니 정말 말 그대로 결사의 각오를 하는 사람만 예수님을 쫓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착각할 수 있는 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건가요?
자,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망대를 세울 때 거기에 대한 막대한 비용이 들겠지만 망대를 세우는 것이 들어가는 비용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계산이 되면 기꺼이 망대를 세우는 공사를 시작하는 것처럼 그리고 임금이 전쟁을 할 때 수지타산을 계산해서 싸울지 화친을 할지 결정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건 단순히 희생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보다 나중에 얻게 될 영광이 더 크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정확해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일이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해도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기꺼이 잔치 자리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저도 예수님 말씀처럼 그 무엇과도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눈이 떠져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네, 자격 없는 우리를 잔치 자리에 참여시키면서 영원한 천국을 선물하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기꺼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와 또 북주선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자, 순이자매는 어땠나요?
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한테 닥쳐오는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늘 어려움만 주시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 저에게 주실 그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선물해 주시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우리 미소자매는 어땠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공부하는 것이 가끔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게 가장 현명한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게 또 단순히 뭐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희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라는 걸 항상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순종의 길은 겉으로는 힘들게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영광을 얻게 될 거라고 하는 거. 그 영광이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찬원의 영광이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낮은 곳을 향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수는 올랐어라.